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심현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 몇 대인가를 말하기 어려운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1885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백악관을 떠났다가 후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 돌아온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2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한 차례 건너뛴 다음 24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 것입니다.
그는 남북전쟁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었습니다. 근소 한 표 차로 겨우 당선된 그는 워싱턴 정가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으로 온 것도 생애 겨우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취임식에 모인 인파는 그가 처음 접해본 가장 큰 규모의 군중이었습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의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확신에 찬 인물이었고 자기의 역할은 반드시 수행하려는 의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생활에서도 이야기거리가 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스테픈 그로버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는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뉴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9명의 자녀 중 5째였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목사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클리블랜드는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들 중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가려고 했지만 1853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일을 하며 가정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는 삼촌이 사는 뉴욕주 서부 버팔로로 갔습니다.
삼촌은 그에게 법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 결국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전문인이 됐습니다. 그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어 보안관을 지낸 다음 버팔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버팔로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클리블랜드는 1882년 뉴욕주의 지사 선거에서도 당선됩니다.
클리블랜드는 제때에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녀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클리블랜드는 마리아 할핀이라는 이름의 한 미망인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에게 당신이 애 아빠야라고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 아기가 자기의 아들인지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중에 할핀과 그 아이의 이야기는 대통령 선거에서 말썽이 됐습니다.
1884년 민주당은 클리블랜드를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지출삭감, 부자들에 대한 이익의 제한, 정치적 부패 척결 등을 자신의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유권자들은 대체적으로 그의 정책 노선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클리브랜드의 반대파들은 마리아 할핀 관련 이야기가 클리브랜드의 비도덕성을 말해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반 클리브랜드 지표에서 마마 나의 아빠는 어딨어? 라는 구호를 외쳐댔습니다. 하지만 클리브랜드는 이 사건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클리브랜드 후보 측은 그의 정직성을 강조하고 공직자는 한 개인으로서의 잘못된 판단보다도 정직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런 주장에 기우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가 근소한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의 대통령직 수행은 다른 대통령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백악관을 법을 제한하는 곳으로 사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그는 정부 부처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주는데 백악관의 역할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또 의원들이 특정 그룹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중 여러 가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당시까지 의회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 가장 많은 노를 행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차 백악관 임기 중 절친한 친구 오스카 폴섬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21살의 프랜시스 폴섬이었습니다. 그때 클리브랜드의 나이는 신부보다 28살이나 많은 49세였습니다. 클리브랜드는 사실 부인을 어린 아기 때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장차 부인이 될 그 아기에게 유모차를 사주기도 했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결혼식을 올린 대통령이 클리브랜드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대통령은 클리브랜드가 처음이었습니다.
백악관 결혼식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장소도 장소지만 사람들은 대통령의 신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씨 착하고 사교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가들은 제4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부인 돌리 매디슨 여사 이래 프란시스 폴섬이 가장 인기 있는 영부인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폴섬은 역사상 가장 젊은 퍼스트 레이디이기도 했습니다.
1차 임기 중 그가 거부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법안에는 관세 인하법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속한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도 그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세력은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 차기 대선에서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인 벤자민 해리슨에게 패배했습니다.
백악관을 나온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1892년 민주당은 클리브랜드를 다시 대통령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관세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공화당인 해리슨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경제에 여러 면에서 타격을 주었습니다. 유권자들은 해리슨을 거부하고 클리브랜드를 다시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클리브랜드가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했을 때 미국은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철도와 같은 일부 거대 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가들은 서둘러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그렇게 자금이 빠져나가자 많은 기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그 같은 악순환은 1893년에 대공황을 불러왔습니다. 갈수록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할 수도 식품을 제대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사태 수습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거기에 개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를 되돌리기 위해 사람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연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는 한편 연방정부의 권한을 행사해 대규모 시카고의 철도 파업에는 개입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기업주가 주택과 식품 가격을 마음대로 좌우하게 되자 노동자들은 공정한 대우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업주는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다른 철도 회사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조했습니다. 철도가 마비되니 농장주들은 생산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나 필수품 등을 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 우편 배달도 중단됐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연방군을 보내 파업을 해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조치는 얼마 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철도는 다시 운행됐습니다. 법원도 국민도 대통령의 결정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공황, 노동자 파업 등에 대한 그의 조치에 유권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다른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선거에서 패한 클리블랜드는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은 저술활동과 강연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는 뉴저지 주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이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위장, 심장, 콩팥 질환을 앓던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은 7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나는 일을 옳게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다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제22대와 24대 두 번에 걸쳐 백악관에 입성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